사무엘상 2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신 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바라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리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사실 11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이 11절까지 내용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리고 찬양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요. 앞부분에 보면 1장 끝부분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지키죠. 그리고 그렇게 서원을 지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형식은 1절에 보면 하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 들어있는 내용은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논리적으로만 보자면 2장 11절까지를 앞장에 1장에 붙이는 게 타당하지 않나 싶어요. 서원을 지켰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찬양을 하고 했으니까 앞부분에 들어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는 뒷부분에 이제 다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일단 우리가 8절까지도 읽었지만 오늘은 3절까지 혹은 뭐 가능하면 8절 중간까지 보려고 해요. 한나가 4개 정도로 단락을 나누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첫 단락이 1절부터 3절까지, 두 번째가 4절부터 8절 중간까지, 그 다음 세 번째가 8절 중간부터 9절까지, 마지막이 10절 찬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일 이렇게 며칠 동안 걸쳐서 순차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찬양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뒤에 본문 내용을 좀 더 보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애를 못 낳던 사람이 애를 낳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은 늘 우리가 뭐 이야기하고 잘 아는 것처럼 또 얘기하는 것처럼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를 잘 깨닫거나 감사하거나 찬양하는 게 이게 당연한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사무엘이 나오고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과연 찬양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0번 은혜를 베푸시면 찬양은 한 번이나 두 번 나올 정도예요. 사실 지금 엘리 제사장 시대인데 엘리 제사장이 찬양을 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가면 사무엘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거거든요. 사울이 왕으로 세움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만약에 열심으로 찬양했으면 기록이 좀 남아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찬양이 정말로 일상적으로 이렇게 막 들여지는 그런 모습은 언제부터냐면 사실은 한참 뒤에 다윗 시대부터 시편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부터 찬양이 주로 불려지곤 했었지 그 이전에는 없었다고요. 심지어 우리는 뭐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다윗 시대 이전에는 성가대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찬양은 원래 공식적인 순서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참 그게 묘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건져내셔서 시내산에 데리고 가셔서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그 언약을 맺는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기타 등등 맨 끝에 가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식사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언약 체결하는 과정에 보면 찬양하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원래 전통적인 회당 모임을 가질 때 제사 드릴 때에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찬양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기쁜 일이 있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가장 손쉽게 하는 방법은 감사헌금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지금 한나가 했던 것처럼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릴 때 예물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건 각자 형편에 맞춰서 각자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찬양을 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참 간사해서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또 우리 경험에서도 알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은혜를 받을 때에는 너무너무 감사한데 조금 뒤돌아 생각해보면 에게 이게 뭐지? 이런 마음을 갖곤 한다면 이거는 너나 할 것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배운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배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를 잘 이해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은 그게 아니라 불평한다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편에 속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고3 때 시험을 보고 학교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또 재수를 했는데 재수를 하면서도 좀 스토리가 막 이렇게 복잡하게 있었어요. 문과였다가 또 이과였다가 문과로 바꾸고 다시 시험을 보고 이래가지고 시험을 잘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재수할 때 이과생으로 재수를 하다가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문과로 바꿔서 9과목 시험을 보는데 4과목을 새로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는 목사를 하려면 꼭 서울대를 가야 된다, 서울대를 졸업해야 목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러셔가지고 어떻게든 서울대를 가야 되겠는데 이게 한 달 전에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바꿨으니 이게 붙을 수 있는가 늘 고민이 되고 그랬는데 시험을 봤는데 감사하게도 성적이 넘치게 잘 나왔습니다. 얼마나 넘치게 잘 나왔냐면 제가 들어갈 때 과수으로 입학을 했어요. 심지어 그 당시에 서울 법대보다 점수를 20점 더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경험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주변에서 저에게 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말을. 사실은 서울대를 붙여만 줘도 너무 감사한 상황인데 막 넘치게 붙으니까 주변에서 다 뭐라고 하냐면 아까워서 어떻게 하냐. 다 그 얘기예요. 아까워서 어떻게 하냐. 대학을 가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제가 그 얘기를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과수적으로 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아서 등록금을 안 내는 그 용제를 받았는데 조교하던 형이, 그 형이 나중에 한신대 교수로 갔는데 조교하던 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미쳤냐? 여길 왜 왔냐? 그러니까 옆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셨으니까 넘치도록 감사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넘치게 부어주신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아까워서 어떻게 하냐, 왜 요것밖에 못했냐, 그런 마음을 자꾸 갖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듣냐면 야 이렇게 지내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신학교 가기는 너무 아깝지 않냐, 고시 공부를 하자. 그러니까 주변에 사는 얘기들을 보면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면 넘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주님 이게 웬 말입니까? 저희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러고서는 넘치도록 찬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딴 거 했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고서는 불평에, 불만에, 원망에, 이런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한나가 찬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애를 못 봤던 못 낳던 사람 애를 낳았으니까 찬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은혜를 받은 다음에 정상적인 반응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한나가 도대체 어떻게 찬양을 했는가? 이 내용을 보시면 뭐 굳이 막 내용을 세밀하게 막 나눈 것도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너무 감사해서 막 찬양을 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용이하게 보기 위해서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가 크게 네 가지 종류의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첫 번째 찬양이 1절부터 3절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찬양 다 똑같아요.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역사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먼저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하나가 자기 자신이 받은 은혜를 고백합니다. 1절 하나가 기도하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즐겁습니다. 내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전에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입을 열고 대적들에게도 내가 말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아서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게 한나가 받은 은혜의 결과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나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도대체 왜 이런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 내가 왜 즐거워하고 높아지고 기뻐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었는가? 2절에 보면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르는 찬양은 내가 받은 은혜예요. 나는 이제 즐거워합니다. 예전에는 나는 마음이 참 슬픈 여자라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예전에는 대적이었던 분인 나가 막 격분하게 하면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어 입을 꾹 다물고 땅 이 골목 이 골방에 들어가서 막 탄식하고 이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막 이야기도 하고 내가 너무너무 기쁜 모습이 되었다. 전에는 늘 슬퍼하고 탄식하고 울고 굶고 이랬는데 내가 지금은 즐겁습니다. 내가 지금은 높아졌습니다. 내가 지금은 기쁩니다. 내가 구원이 참 가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동시에 3절에 보면 정반대로 대적들과 관련된 내용을 또 고백을 해요.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라. 이건 대적들이 하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하고 나를 격분하게 하고 나를 무시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경고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다 네가 많은 것을 갖고 있어서 네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쳐다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네가 하는 말을 행동을 다 달아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지. 네가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꾹 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천만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네 행동을 달아보고 계셔. 이렇게 대적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을 보면 형편이 바뀌는 입장이 나오죠. 나와 대적들과 관련된 내용이 처음에 쭉 나와요. 나와 대적들과 관련된 내용. 그래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대적들이 이제는 조용히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만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두 번째 찾아가는 내용이 4절부터 8절 중간까지 부분까지 나옵니다. 이 4절부터 8절 중간까지 내용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모습이 나오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4절 5절을 보세요. 4절에 보면 용사였던 사람의 활, 그 꺾입니다.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뜨도다. 정반대의 모습이 되는 거죠. 현재 용사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활은 꺾여버릴 것이고 현재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일어나서 힘을 가지고 띠를 뛸 것이다. 5절 현재 풍족하던 자들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현재 줄이던 자들 다시 줄이지 아니하리로다. 상황이 역전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 쇠약하도다. 이런 역전의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뒤집어지는 일들이 나타난다고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던 이 내용은 한나 자신만의 경험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역전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역전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지금 이야기한 4절 5절은 현실적인 결과거든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현실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백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런 역전이 나타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하게도 만드시고 부한 자를 가난한 자로 그렇게 뒤집어 버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4절부터 8절 중간까지 나오는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보아야 되는가? 역전이 필요한 사람들. 지금 가난한 사람, 지금 빈궁한 사람, 지금 진토에 앉아있는 사람, 지금 자녀가 없는 사람, 지금 넘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소망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사람의 힘으로는 그 일이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현실을 바꿔주시고 역전케 하시고 찬양하게끔 그렇게 해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나가 지면이 좀 더 허락했다면, 또 그리고 시간이 더 허락됐다면 여기 나왔던 것들 이외에 또 다른 수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역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여기 지금 한나가 언급했던 내용들을 잘 보시면 내용은 좀 묘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경제적인 부분, 자녀에 대한 부분, 사회적인 신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전케 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묘하게도 영적인 은혜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갈급했던 자들은 말씀의 풍족함을 누릴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은 없어요. 그 영혼이 피폐했던 자들은 그 영혼이 풍성함과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런 고백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직 한나에게, 또 아직 구약시대까지는 그런 은혜, 그런 지식이 주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본문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한나가 찬양했던 내용 중에 크게 앞부분부터 두 가지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나가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첫 번째,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고백하고 찬양을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 때문입니다. 대적들이 나를 괴롭혔지만 그들은 입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 관련된 고백을 찬양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비단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나와 마찬가지로, 또 내가 겪었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문제를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역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뒤집어지는, 역전케 되는 일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뭐 이런저런 다른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들을 잘 생각해보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데 인색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무지몽매한 자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들 생각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처럼 혹시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진토에 있을 때, 혹시 우리가 병들었을 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역전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앞으로도 더 크게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주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며 또 영적인 은혜들까지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까지만이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삶 속에서도 여지껏보다 더 큰 은혜들을 받게 하시고 여지껏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목격해 하여 주셔서 또 내일은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